미국 의회 의원 5명이 어제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오늘 타이완 해협에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타이베이에서 에드마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과 미 의원들의 이날 면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완화와 반도체 산업 투자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의원 5명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이어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날 타이완 주변에서의 추가 군사 훈련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정구는 타이완섬 주변 해외 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전투 대비 순찰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과 타이완이 계속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을 겨냥했다며 정구 부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로 국가의 주권, 타이완 해협과 지역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태평양 전쟁 종전 77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일본 전역에 걸친 대량의 폭격, 그리고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전사한 이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지난 1995년부터 종전 기념사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사죄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직했던 2013년부터는 이 같은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루히토 천황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의 전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대급 복납했고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과 아키바 케냐 부흥상 등 각료 두 명은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문해 참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관료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하게 항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을 맞아 양자관계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조국 해방의 날 77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붉은 군대 장병들은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숭고한 국제주의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지지연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가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 확대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터키 등 42개 나라들이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군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3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도발적인 과잉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조속한 복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식량, 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입니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과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 다음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개발 중단은 동결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 정도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담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대북정책의 얼개로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선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군사 분야에선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당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워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가 안전보장 부분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조치 측면에서 남북 간의 동등한 관계로 가져가야 돼 일방적인 관여나 양보는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강경한 얘기를 쏟아놓은 상황에서 북한한테 안전보장을 주는 것은 좀 마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형태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에 반영돼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안전보장의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1순위로 중단을 요구해온 미한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형태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 선제 사용 가능성 언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남 보복 위협 등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속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이 아닌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구조 하에서 담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북한의 힘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최근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판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연설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제강제징용 등 한일관계 당면 현안을 가치연대 차원에서 뛰어넘자는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관계보다는 그 언중에 들어있는 뼈를 본다 그러면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편가치, 가치동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 간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큰 틀에서 풀어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 윤 대통령이 13분간 읽어내려간 경축사엔 자유라는 말이 모두 33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이라며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운영을 둘러싼 중국의 삼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를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주권 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만 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single THAAD battery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며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there to defend both the citizens who live in southern South Korea, the Koreans who live here.
해리스 전 대사는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방어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그것을 묵인하는 중국 때문인데 지금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And 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with North Kore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도 필요 없어진다며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잇따라 한국을 향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에는 과거 한국 정부가 3불 1한,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영내 미국의 세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에 동조하는 세력의 호소에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미한 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럴수록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도입을 핑계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has a wide range of diplomatic and economic opportunities to punish China.
미국은 중국을 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영입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이란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용 문제와 함께 미한동맹의 준비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미한 국방차관복급이 참가하는 안보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2일 이번 회의의 의제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양국의 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시타르트 무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 대표로 해 양국 국방 외교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미한 안보협의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ability to deter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any further North Korean missile test.
베넷 연구원은 우리는 북한 도발 억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부를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현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회의에서 미한이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eah, they're going to discuss alliance issues. This is a routine meeting, so they're going to discuss the status of the alliance. They'll discuss everything that you know, all the issues from THAAD.
맥스웰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여전히 물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미사일 방어 훈련,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 훈련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의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 의원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동맹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의원들의 방안에선 북핵 위협뿐 아니라 경제 협력 방안도 주요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난 12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미한동맹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의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미회 인사의 네 번째 공식 방안입니다. 마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마키 의원의 이번 순방은 의회 대표단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의 존 게르멘디 하원 의원과 담베이어 하원 의원 등 4명의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회 대표단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심화하며 핵 비확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순방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의 아시아 순방이 종료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을 거쳐 한국을 찾았고 지난 5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인 앤디 킴 하원 의원, 일본계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등 총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 아시아 순방의 중점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였습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 귀국 회견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이 보호, 즉 방위였다며 경제와 거버넌스 문제도 방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tacking to defend is what our codels are always all about, defense. 펠로시 의장은 한국 순방과 관련해선 폴 라케메르 주한미군 사령관의 안내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남북 상황에 대한 최신 정세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지난 5일 도쿄에 있는 주일미 대사관에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방문해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환대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회 대표단의 방안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선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고 미국은 한국 등 역내 동맹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 등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 새 정부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미한 동맹을 한층 진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당시 한국 방문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두 나라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는 물론 기업 대표들과도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도 방한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6월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한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미국과 두 나라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역내 전체에서 경제관계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두 파트너인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의회 대표단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순방 중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타이완을 둘러싼 현 상태를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타이완 방문 목적은 미국과 타이완이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Our purpose in going to Taiwan was to say that we have this strong relationship built on the status quo.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일 3국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주관하고 있는 미제3함대는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해상협력이 모든 나라들의 집단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 표적을 추적하고 보호하기 위한 참가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제3함대 사령부는 12일 미한일 3국의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이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미국이 이번 훈련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엘 보일 3함대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 3함대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어떠한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연합체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상호 운용성과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측면에서 해상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나라의 집단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3함대가 주관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표적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참가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일 대변인은 이어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피츠 제러드가 지난 9일 태평양 미사일 시험 사격 시설에서 발사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과 성공적으로 교신하기 위해 SM-3 블록2A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가장한 발사체를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2A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에서 발사된 SM-3 블록2A는 역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전 세대의 SM-3와 이지스 무기 시스템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림팩 훈련과 연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미한일 외 캐나다와 호주도 참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례 없는 과잉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영내 안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과 타이완을 향해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은 12일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12척이 넘는 군함으로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으며 타이완과 펠로시 의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례 없는 과잉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고 꾸준하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세계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Our response to that behavior has been responsible, steady, and resolute. We demonstrated that we will not.
캠벨 조정관은 중국군의 도발적 활동에 맞서 미국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호에 영내 주둔을 지시하고 지난 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펼치는 등의 군사적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7개국 G7과 호주, 영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등도 공개 성명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타이완과 미국의 동맹들의 지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미국의 오랜 핵심 목표를 굳게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out these past weeks, the United States has held firm to our long-standing key objectives.
그러면서 이는 영내와 국제안보,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 정부는 미국의 타이완 지원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대응에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침착하고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 상공과 바다에서의 운항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계속 항해를 하며 항행의 자유에 대한 오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타이완의 자주 국방을 지원하고 타이완의 안보와 경제,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ulfill our commitment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hat includes supporting Taiwan's self-defense and
또한 경제와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타이완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향후 발표할 경제 무역 협상에 대한 야심찬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중국이 폐쇄된 소통 창구를 다시 열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our One China policy, guided by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es.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 개의 공동 성명 사례 그리고 여섯 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타이완 해협 양안의 차이점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삼불 요구가 과한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 함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과 중국은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가 순전히 방어수단이란 입장인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건가요?
Yeah, you know, I follow China quite a lot. And over time, this is one of the most...
저는 중국 문제를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이건 가장 기이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사드에 집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명백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 특히 베이징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늘 자신들을 포위하려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장애물이죠. 그리고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미사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그들의 실제 미사일 역량만큼 진전을 이루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분명히 한국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중국은 그들이 얻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산불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that question really lies with the question of what
그 질문은 중국이 무엇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말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중국은 미한 동맹을 영내 문제가 아닌 북한으로만 국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부와 국방부, 언론이 한반도에 산불을 적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철저하게 거부한 건 매우 명백하다고 봅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 속에서 그런 중국의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저에 있는 중국의 안보 우려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중국은 한중 두 나라가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ou know, it's I hate to use word pablum, but it's kind of like what they say. What
진부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선전과 같은 말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은 늘 숫자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3불이나 4, 뭐가 됐든 6자 등 말이죠. 이젠 숫자 5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다섯 가지 그러거나 말거나로 부르겠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중국의 요구가 미한 관계를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I think that what really happens is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these aspirational statements.
중국 정부가 이런 야심찬 성명을 만들어 특정 관계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에는 미한 동맹의 근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조항으로 미한 동맹을 폄훼하거나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은 꽤 명백합니다. 중국의 다섯 가지 요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독립 자주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고입니다. 미한 안보 동맹이나 나아갈 방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은 미국 반도체 동맹인 칩4 예비회의에 참석을 결정했지만 이번 회의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는데 지금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Korea's in a tough place. It's always been a tough place. It's neighbor to China.
한국은 쉽지 않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험한 곳이었죠. 중국의 이웃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과 앞으로 천년을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미국과 중국 모두를 상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당 부분 중국에 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빙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 경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가 대두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에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미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Well, it could if indeed that is what is happening, but I think that what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펠로시 방문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은 많은 사안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잠깐 스쳐 지나갈 정도로 끝날 사안입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중국 측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b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that's the reason why the Biden is.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실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가정을 합니다. 주로 이런 가정은 미국이 일반적인 각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대응도 늘 하던 방식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최근 북한의 지난 10년간 대중무역 누적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더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that really another way to ask the question is how long will North
방금 하신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경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은 많은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또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자본의 원천과 인적 자본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많은 광물과 금속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훌륭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일본과 한국, 번영하는 중국 사이에 있죠. 북한 정권은 이런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본과 노동력 사용에 있어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아마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가난합니다. 바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생산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만큼 생산성을 창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낮은 현 시스템을 얼마나 용인하겠냐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외화 부족에 시달린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The missing element from the official trade figure balance sheet.
공식 무역 통계에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 수익금의 상당액이 북한 경제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최근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역 기록에서 빠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경제적 관점에서 김정은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Key thing is finance for him. He's done a pretty good job of keeping the yuan stable.
김정은의 입장에선 핵심은 재정입니다. 그는 북한 원화를 꽤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이죠. 원화는 그의 집권 후 몇 년 동안 미화 1달러당 약 8천 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매우 안정적이었죠. 그것은 장마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화는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원화 가치를 방어한 것이죠. 또 돈을 찍어내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개방입니다. 달러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김정은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해법인데요. 국가 자산을 북한 내 민간 부분에게 매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사회주의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과 자산, 탄광을 파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회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건 단기적 해결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미국과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Yeah, just stepping back broadly speaking, when Kim Jong-un came to power, he talked about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당시 그는 국방력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병진 정책을 주창했죠. 하지만 우리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단지 군사력 발전 부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은 또 자신의 의지에서 경제적 측면을 어떻게 다룰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 대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도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비상에 걸렸습니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8일부터 이틀간 3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도 8일 83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대동강물이 범람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에는 7일 200mm가 넘는 비가 왔고 황해북도 송림시는 집중호우로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456명에 달합니다. 또 주택가 상가 3,700여 동이 침수됐으며 가축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폭우로 상당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피해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린 비 피해로 600곳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평양 그 대동강 중하류하고 청천강 중하류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이 이제 북한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지대거든요.
북한 당국은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0일 날씨 소식을 일면에 게재하면서 농업 생산은 국사 중에 최중대사라며 총돌격전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북한 관영텔레비전도 농업 부분의 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해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54만 4천 헥타르인데 이 중 황해남도는 14만 2천 헥타르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황해남도는 6월 말 집중호우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작물 소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어뢰 농사는 거의 그쪽 지역에 비가 온 지역은 어뢰 농사에 거의 뭐 수확과 감모가 뭐 엄청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죠.
실제로 올해는 폭우가 아니더라도 농사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모내기가 늦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5월 초에 모내기를 시작해 6월에는 모내기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2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발표하고 방역을 위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핵이 노력 동원에 나서야 할 학생과 직장인, 군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극심한 봄가뭄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28mm로 평년의 27%밖에 안 됩니다. 비료 공급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모내기는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올해 작황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해마다 작황을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논면적, 반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작황이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다 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에 뭐 홍수라든지 초여름, 봄철과 초여름에 걸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늘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저조한 작황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항상 변수로, 그러니까 고정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에서 10월까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한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현재 거의 소비한 상황입니다. 6월에는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그리고 보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자는 6월부터 한 달 정도 소비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을 버텨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또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수십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메꿔왔습니다. 그러나 북중 국경은 2년 이상 봉쇄돼 있고 유엔기구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8월에서 10월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김영훈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경기가 되죠. 이때가 8, 9, 10월 달. 이때가 상당히 그 식량이 항상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3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7,100원으로 연초에 비해 45%나 올랐습니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는 옥수수, 강냉이는 3,200원으로 28%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식량 가격이 두세 가지 요인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중국으로부터 쌀과 밀가루 같은 식량 수입이 2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당국의 통제가 엄격해져 농촌에서 도시로 쌀과 옥수수가 유출되는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장마당 등 개인 장사가 안 돼 주민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가을에 햅쌀이 나올 때까지는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고로 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옥수수가 제대로 나올 때면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겨도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더 있어야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급여는 3-4천 원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식량난을 풀려면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수입을 하려면 달러화가 필요하니 수출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북중 화물 열차는 올 1월 운행을 재개했으나 4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한민족은 만 35년을 일본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한 이후 38년 만에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북로당이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38선 이북에 새 정부를 수립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을 통해 전개된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8월 15일을 기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해 기념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5년 민족해방만을 기념하고 정권 수립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민정권 창건일을 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인도의 독립을 승인했지만 종교 정파 분쟁으로 인해 인도는 파키스탄과 인도로 나뉘게 됩니다. 또 파키스탄은 영토가 인도 연방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문화, 행정 등의 갈등이 거듭됐습니다. 그 결과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됐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배 이전부터 계속됐던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자들 간의 종교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이었던 인도에 8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이슬람 제국을 세운 후 인도에는 힌두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다른 종교적 원리와 풍습 등으로 두 집단은 틈만 나면 충돌하다가 19세기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둘은 서로 힘을 합쳤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고 유혈 충돌까지 발생하자 결국 영국의 주재로 서로 분리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에 파키스탄은 이슬람의 안식일인 금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하루 전인 8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인도공화국과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